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서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입니다. 계절이 여름다워지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참 많습니다. 국토의 70% 정도가 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잘 아시지요? 백두산입니다. 해발 2744m. 우리 구미에 있는 금오산이 약 한 950m 정도 되니까 금오산의 3배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산은 8,848m인데요. 이 산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나 있습니다. 백두산은 거기에 비하면 야산이죠.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은 해발 4,000m 또는 5,000m 정도 되는 봉우리는 산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산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마을은 해발 4,5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두산의 거의 두 배 높이에 해당하는 그런 고지에 사람이 산다는 얘기인데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급경사 비탈이기 때문에 나무들조차 큰 나무가 없고요. 대부분 난쟁이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척박한 비탈을 개간해서 논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둡니다. 해발 수천 미터까지 가파르게 올라간 계단식 논밭의 모양을 보고 있으면 그냥 입이 쩍 벌어질 정도입니다. 불과 1미터 폭의 기다란 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한 아름씩 되는 돌을 주워다가 논의 폭보다 훨씬 더 높은 논두렁을 쌓습니다. 논두렁이 아니라 축대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논이라기보다는 산 꼭대기까지 쌓아올린 거대한 탑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두고 한반도를 두고 땅덩어리가 좁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동네에 비하면 여기는 엄청난 평원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까 생각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표정은 뭐든지 풍족하고 돈이 많은 우리 표정보다 훨씬 편안하고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웃 마을에 한번 가려면 적어도 하루를 잡아야 되고 또 이틀도 걸리기도 합니다. 결혼식 같은 행사를 하면 보통 사나흘 내지 일주일간 계속된다고 그러는데 이웃 마을의 하객들이 왔다가 가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웃에게 그리고 오가는 길손에게까지 우리보다 훨씬 너그럽고 훨씬 친절합니다. 히말라야 사람들에 비할 때 우리는 첨단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웃 마을에 가는 하루 이틀의 시간이면 세계 일주를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고 밤 기차를 타면 저녁 먹고 나가서 밤 기차를 타면 아침 해가 떠야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KTX로 1시간 반 걸립니다. 대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40분이면 날아갑니다. 이제 10년 이내에 자동차도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실용화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명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히말라야 사람들보다 더 행복합니까? 예전에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요즘처럼 뭐든지 펑펑 쓰고 사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80년부터 지금부터 36년쯤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 자원의 3분의 1을 소비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사람이 살면서 소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구 자원의 3분의 1을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숲도 그렇고요. 물고기들, 광물, 금속, 그 밖에 원자재 등 어마어마하게 써댔습니다. 벌목을 얼마나 하는가 하면 열대지방에서는 매년 그리스 면적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에이커의 산림이 없어집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면 꿈의 나라로 생각하죠.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은요, 세계에서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평균 8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그 아이 하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물 250만 리터 사용합니다. 나무 1000그루를 소비합니다. 가솔린, 휘발유죠. 가솔린 2만 1000톤을 길에다가 뿌립니다. 강철 22만 킬로그램을 씁니다. 전기 80만 와트를 소모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아이들은 일생 동안 같은 선진국이지만 스웨덴 아이들보다 두 배나 많이 환경에 해를 끼칩니다. 이탈리아 아이들에 비하면 3배, 브라질 아이들에 비하면 13배, 인도 아이들에 비하면 무려 35배나 물자를 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IT에 사는 아이들에 비하면 280배나 환경을 파괴하면서 삽니다. 미국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경제 발전을 많이 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비에 있어서는, 물자를 써대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과잉 소비를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쓰고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비 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쓰지 않으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베겨내지를 못합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한두 시간만 정전이 돼도 도시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구미에서도 겪었습니다만은 며칠만 수돗물이 안 나와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전기나 수돗물은 관두고 한두 시간만 스마트폰이 없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시간도 짧아지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고 웬만한 일은 기기가 다 해주고 복잡한 일은 컴퓨터가 다 해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렇다면 옛날보다 삶의 여유가 더 많아져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바쁘게 삽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바쁜 만큼 행복해졌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지난 2월쯤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쁜 게 얼마나 고약한 일인 줄 알아? 바쁘면 소중한 게 성가시게 느껴져. 바쁘면 소중한 것이 성가시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소중한 것이 아주 성가시게 귀찮게 느껴진다는 거죠. 바쁘면 남편이나 아내도 귀찮아집니다. 자식도 성가십니다. 동기간이나 이웃도 불편해집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도 뒷전인데 자연이니 환경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뭐가 소중한 건지, 뭐가 덜 소중한 건지 헷갈리고 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세상에 온통 모든 사람들이 미쳐서 산다는 겁니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이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비싼 아파트에 살아야, 더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더 비싼 옷을 입어야, 더 비싼 음식을 먹어야 남보다 잘난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서 6장 20절 말씀.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여기에다가요, 해석을 붙인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된다.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런 거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요. 예수님의 오리지널 워딩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흥청망청 소비하고 사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난해져야 됩니다.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복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살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부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서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잃어도 좋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보물 금입니까? 은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바로 이 세상 창조해 놓으신 자연 그대로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본래의 인간성입니다. 선하게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놓으신 인간 모습 본래의 모습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팔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엉뚱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귀하디 귀한 자연을 팔아먹습니다. 이 귀하디 귀한 사람의 인간성을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헛장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